B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후자오밍 대변인 발표를 인용, 시 주석의 평양 일정이 국빈 방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이었던 지난 2008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2012년 집권 후 이번이 첫 방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4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시 주석은 한 번도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의 방북 기간 중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하진 않지만 나에겐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 진정으로 매우 강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인물이라면서 최근 친서를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조금 보여줄 수 있다고 진행자에게 말한 뒤 매우 멋진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제조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했다.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존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근래에는 핵실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얼마 전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작업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저농축 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르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열흘 안에 저장 한도량 300kg을 넘길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국가 맺은 핵합의는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3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핵합의의 3.67%로 되어 있는 우라늄 농축 비율도 2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국가 안보위원 등의 결정을 거쳐 생산량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행동에 나선다면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원유 금수를 비롯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나머지 합의 당사국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우산혁명 관련 혐의로 지난달 2개월형이 추가돼 재수감됐던 웡 비서장은 형기를 1개월여 마친 오늘 오전 홍콩 시내 라이찌콕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웡 비서장은 석방 직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 저지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웡 비서장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송환법 완전 철폐,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준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무부는 다른 나라들의 대북 제재 이행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2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인데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후 자오밍 대변인은 17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 대변인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사실만 알렸을 뿐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중국 대외연락부가 맡아서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당대당 교류의 성격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방북한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 주석도 2008년 북한을 방문했으나 당시에는 국가 부주석의 신분이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의 차원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오후 8시께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형 지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체계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날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 주석의 방북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 이전 후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구체적 일시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17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며 비핵화 문제와 경제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실무 차원의 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난 현재 미북 양측의 협상은 비핵화의 원칙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재개와 관련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전과 달리 실무회담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 are ready and willing to continue engagement on working leve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 would like to.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전 한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북한 측 대화 상대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1년 전 한 약속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거듭 실무회담을 강조했습니다. 실무라는 단어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양측이 간극을 좁히고 그 후 정상들이 만나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이 없는 정상회담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BOA에 대화가 재개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이 제안을 하고 다른 쪽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놓고 만남과 논의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노이 때처럼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도 대화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해 재개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실무 수준에서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대사 대리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는 실무진과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 있는 협상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미북 양측이 핵심고서와 검증, 시간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실무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미 전문가들은 실무회담을 통한 대화 재개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지만 북한은 톱다운 방식의 담판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친서가 대표적입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김 위원장의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친서는 미북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상위 접근법의 또 다른 표현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 외교를 보여준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톱다운 외교 시도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자리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아름답고 수사적인 편지가 대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차원의 만남이 없는 진전을 바라고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해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교역과 관광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대해 대북제재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올렉 코제미아코 프리모르스키 주지사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수입과 도로 철도 협력에 대해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의 전날 발언이 북한과 한국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상반된 개념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BOA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런 내용의 북한 여행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8월 만료되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다시 금지 시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심각한 체포와 장기 구금 우려 때문에 국무장관은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데 지리적 여행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북한 여행 금지 조치 갱신 여부와 관련해 발표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 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BOA가 16일 입수한 강습 제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 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배포된 강습 제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인민군대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만능 보검인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세계적인 전략 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이 자신과 직접 대면해 비핵화할 것이라고 6번이나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군부를 대상으로 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서는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을 핵담판이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적인 핵강국 입지를 굳히는 것을 정상회담의 목표로 명시한 겁니다. 강습 제강은 그 밖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거듭 과시하면서 이미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모두 습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과 전략 로켓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의해 드디어 가장 완전한 높이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간부 대상 비밀 강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전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 간부 리정호 씨는 1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강습 제강은 북한 지도자의 실제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핵심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강습을 많이 받았지만은 노동당에서 출판한 것은 그 말 그대로 노동당의 핵심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의 사상과 정책이 반영된 핵심적인 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 씨는 북한 39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렌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 씨는 북한 당국 내부의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다며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자는 지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들은 북한 내부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핵무력 강화를 하고 북한을 핵전략국가 또는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 29개에 달하는 다양한 경제특구가 있지만 주민과 격리된 고립화 정책이 투자에 큰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자 유치 환경 조성과 앞으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북한인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티오 클리머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특구가 29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머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구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며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만 19곳이 특구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 사업을 시작한 뒤 남북접경과 서해, 동해, 북중접경 등 권역을 4곳으로 구분해 지역과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또 특구의 생명줄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안전보장과 토지 사용료 면제 등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제 특구들 가운데 외자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투자 환경은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비교하기 힘든 투자의 걸림돌들이 계속 북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주민과 동떨어진 특구의 고립화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You can talk to people working on the ground, managing special economic zone programs in the DPRK and not knowing that
경제 특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불과 5에서 15km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끼리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경제 특구가 대부분 고립된 곳에 있다며 같은 도시에서 자란 주민들조차 특구의 존재와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자치권이 사실상 없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Like they would like to develop their own special economic zone, but they don't get the answers they want from Pyongyang. They don't get the
특구 경영과 확대 등 중요한 조치에 대해 일일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특구의 주체가 여러 기관이면 투자자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어 외부에서 투자를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기반 시설이 약하고 주변과 소통이 힘들며 책임 소재까지 불투명한 환경에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외국 기업들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ou can have control, enough control, but allow the foreign company to
정부가 경제 특구를 통제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의 공장을 운영할 권한을 허용하고 이윤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납득할 만한 10%에서 20%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회사가 직접 지불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보다 체제 안전을 늘 우선시하는 북한 정부의 모기장 정책이 이런 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KI 토론회에서 경제 특구와 관련해 안보 등 다른 영역에 사상 오염 등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ir goal is really with special economic zone is how to have a developing economy that does not really
북한 정부는 특구에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100개 정도 만드는 걸 추구하며 우리식 고립식 개발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특구를 최대한 고립시키면서 주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북한 정권을 외부에서 어떻게 상대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도 자신이 만난 북한 관리들과 북한을 잘 아는 중국 학자들 모두 북한이 중국 등 어떤 경제 모델도 따르지 않고 북한만의 방식을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북한 정부의 어떤 모델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건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외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향후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부가 먼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ritical thing for Kim Jong-un is, you know, forget about the special zone business. Make it, or maybe make a special zone for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은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사업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먼저 만들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아시아 최대 제철소였던 김책 제철소와 청진에 아직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곳을 하나의 큰 경제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구 내 북한인들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성장시켜 일본이나 한국 기업 등에 되판다면 북한은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또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재가 아닌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를 노시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북 접근법에서 미한 동맹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의 미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s strong. I mean, I have continually said that the alliance is strong and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동맹의 기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이견은 있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견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최소화하는지 공통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어떻게 건설적으로 협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맹의 장점은 이런 의견을 관리하고 공통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말해왔듯이 동맹은 그 자체의 성격보다 훨씬 더 사안의 집합체나 정책 혹은 절차에 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양국 간 이견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first of all, to me it seems like today we're very much on the same page. And if you look at President Moon's
현재로선 매우 같은 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유럽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데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늘 그랬듯 이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국은 거시적 수준에서 매우 긴밀히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세부 원칙과 합의 이행 요소에 대한 양국 간 건설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큰 수준에서 양국 공조는 매우 긴밀해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국은 지난 몇 년간 정책 조율을 위한 소통 채널도 더 많이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첨예화된 한일 관계가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what I would say is it's obviou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is strained.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단합할 때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주한 대사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에 역사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First, historical issues are very tough. They're very important. And to your point about Washington putting pressure on
역사적 문제는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당시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한 본질,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양국에 달린 일입니다. 양국에 적합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The United States doesn't play mediator, right? It tries to facilitate the two sides.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사로 있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합의의 윤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동의하에 두 나라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에 두 나라가 합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Well, look, I mean, what you've seen is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at the leader level have talked directly.
최근 미국과 북한은 각 정상이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양국 간 대화와 논의를 자극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어 왔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끄집어내 협상 위치에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것을 건설적이고 강력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입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상 재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key is the North Koreans showing up for working level talks. That's really important.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실무급 협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제재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계속해서 공을 넘기며 향후 건설적인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공조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6%가 남북 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67.6%는 실제 남북 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2대12 전략 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남북 경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는 남북이 협력하면 토지 비용을 낮추고 인력도 이용할 수 있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1 회계법인의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경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며 북한 시장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보지 않고서는 과연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북한 시장은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여론조사에서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이유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한 돌파구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체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협의가 필요, 미국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의 어떤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3.1 회계법인의 이태호 센터장도 대북 제재를 먼저 푸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다며 이를 풀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비 추정이나 수요 추정이 어렵고 금융조달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의 문대웅 북방사업지원팀장은 정치적 위협 요인을 거론하면서 북한 핵 문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만약에 대기업이 진출했었다면 또는 주변국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투자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경남대학교의 이물철 교수는 다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났던 중복투자나 과당경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역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는 남북경협 관련된 합의서 또 법 제도적 틀들이 상당 수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임 교수는 또 남북 간의 통신과 통행, 통관 등 이른바 삼통을 북한이 원활하게 보장해야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이 이란 핵 합의에서 설정한 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10일 안에 넘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속에 홍콩 정부가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곧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인구조사에서 이 시민권에 포함하는 문제 등 남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란부터 가볼까요? 이란이 핵 합의의 일부 사항을 깨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앞으로 열흘 안에 이란 핵 합의에서 정해놓은 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비축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베루주 카말 반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지난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설정한 이라늄 비축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란 핵합의에서 설정되어 있는 우라늄 비축 상한선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이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2030년까지 농축 우라늄을 300kg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란 핵합의는 또 우라늄 농축의 이 수준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카말 반디 대변인은 필요에 따라 우라늄 농축 수준도 더 올릴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자, 현재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서 우라늄 농축 비율이 3.67%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란의 전력 수요 등 평화적인 목적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네. 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거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축 정도를 어느 정도나 올리겠다는 건가요?
예, 카말 반디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남부 부시르항에 있는 핵발 발전소는 5%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고
네.
테헤란의 연구로 가동을 위해서는 20%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보통 핵무기 개발을 위해선 90%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란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란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위협해왔습니다.
네. 이란 정부 특히 유럽 국가들이 비난이 강하네요.
네. 이 카말반디 대변인은 유럽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은 핵개발 중단을 약속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네네.
하지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격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은 나머지 핵합의 당사국들에게 핵합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란은 7월 7일까지 유럽이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을 했었죠.
네. 최근에 그 중동 지역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났었는데 그리고 뭐 지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이 지난주 오만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의한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6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의 대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군사적인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군사 행동이라는 게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이 의회 승인 없이도 이란에 공격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시설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란에 공격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을 했군요.
예, 폼페오 장관은 주말 동안 전 세계 여러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고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계속 협조를 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이번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특히 미국은 걸프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에 거의 의존하진 않지만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80%를 의존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일본과 한국, 인도네시아도 이 지역 항행의 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또 이란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봤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란은 미국이 근거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출신인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네.
미 정부기관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 공격의 배후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 반응 좀 보죠.
예, 영국은 이번 공격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면서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중동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양측 모두의 최대한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기관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일본은 미국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요청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봅니다. 홍콩의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 결국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예, 홍콩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의 추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16일 오후 범죄인 인도 법안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폐와 또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며 또다시 대규모 가두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시위 규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긴 그 높은 건물 사이에 난 길로 어디가 끝인지도
그렇죠.
모르겠고요.
예, 뭐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제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명. 네.
예, 주최 측 주장대로라면 지난 9일 집회 때 주최 측이 추산한 100만 명의 두 배 달하는 규모인 거죠.
네.
이날은 이제 홍콩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와 규모의 시위가 되는 겁니다. 네.
시위대의 요구가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거죠?
예. 이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가 있기 전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법의 허점을 메울 필요가 있다며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에 홍콩 시민들은 다시 또 거리로 나와서 법안 완전 철회뿐 아니라 람 장관의 사퇴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네. 17일 현재 시위대는 전거했던 주요 도로에서 물러나서 정부 청사 인근 공원과 또 인도에 임시 천막 등을 치고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국이 완전 철회를 선언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람 행정장관 발표를 했더군요. 사과 성명인가요?
이 람 장관의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날 저녁 늦게 이 정부 업무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사과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 법안 반대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처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건 처음인데요. 아. 하지만 법안 철회와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상황을 중국 정부에 있어서 뭐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네. 이번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은 여전히 람 장관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국 중앙정부는 행정장관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람 장관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홍콩 사태를 우려한다고 발표를 했죠.
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홍콩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편견으로 중국 내정을 비단하거나 간섭하는 일을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곧 회기가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말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고 긴 여름 휴회 들어갑니다. 네. 이 대법관들이 오는 10월에나 다시 모이는데요. 이에 따라 남은 소송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고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회기에 나온 대법원 소송 가운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아직 2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소송이 있고요. 예.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관련 게리맨더링 소송이 있습니다. 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긋는 걸 말하죠.
네, 하나씩 보죠. 인구조사 시민권 소송. 최근 연방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로 아주 심하게 대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지난 1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윌버로스 상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네. 감독위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관리들의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는데요. 법무부가 또 상무부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법무부는 지난 12일 감독위에 보낸 편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자료에 행정특권을 발동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행정특권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정보 공개를 막는 걸 말합니다. 네.
이 소송이 하급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던가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 1심 법원 세 곳에서 위헌이라며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민권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이 시민권 질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조사 참여율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죠. 네. 또 시민권 질문이 공화당의 유리한 선거구를 그리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행정부는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특정 정당의 유리하게 선거구 그는 게리맨더링 이 소송도 네. 여러 건이 있죠.
예, 버지니아 소송은 지난 2011년에 그려진 주의회 하원 선거구, 노스캐롤라이나 소송은 연방 하원 선거구가 공화당이 유리하게 그려졌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낸 겁니다. 예. 반대로 메릴랜드 소송은 연방 하원 선거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며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네. 이 대법원 결정이 내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 보수 대 진보 성향을 보면 대법관 비율이 5-4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가 우세하고요. 이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수 쪽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힐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달 초 발언에서 근소한 차로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자, 올해 나온 대법원 결정 가운데 4분의 1이 5-4 또는 5-3으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긴즈버그 대법관은 또 앤서니 케너디 대법관의 은퇴가 대법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남포는 오전에 맑겠고 구성은 오후에 맑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흐리거나 구름 많고 양덕 지역은 오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1도, 낮에는 23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해주는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고 나머지 지역은 맑습니다. 사리원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6도, 낮에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원산과 장전, 청진, 운기, 선봉 지역은 오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1도. 괴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2도.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0도. 삼전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앞바다 쪽만 구름 많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후자오밍 대변인 발표를 인용, 시 주석의 평양 일정이 국빈 방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이었던 지난 2008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2012년 집권 후에는 이번이 첫 방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4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의 방북 기간 중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 주석 방북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고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ABC 방송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하진 않지만 나에겐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 진정으로 매우 강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인물이라며 최근 친서를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조금 보여줄 수 있다고 진행자에게 말한 뒤 매우 멋진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제조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했다, 핵실험도 안 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기업이 현존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근래에 핵실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얼마 전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작업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전홍축 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루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열흘 안에 저장 한도량 300kg을 넘길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에는 전홍축 우라늄 비축량을 3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핵합의의 3.67%로 되어 있는 우라늄 농축 비율도 2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 국가 안보회의 등의 결정을 거쳐 생산량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우산혁명 관련 혐의로 지난달 2개월형이 추가돼 재수감됐던 웡 비서장은 형기를 1개월여 마친 오늘 오전 홍콩 시내 라이찌콕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웡 비서장은 출소 직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밝히고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 저지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웡 비서장은 수백만 홍콩 시민들의 투쟁에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송환법 완전 철폐, 12.1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에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 추정치가 지난해 약 20기에서 올해 최대 30기로 늘어났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 세계 핵군비 보고서에서 이같이 적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